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세 번 인사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성경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바뀌어가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7절 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지로 나간 도시가 경상남도 충무였습니다. 지금 통영이라고 부르죠. 처음에 통영에 가서 그 당시 예배당이 뱃머리 앞에 있었어요. 그 바닷가 그 시장도 있고 배를 타는 뱃머리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뱃머리 주변을 전도하면서 이제 다니다가 보니까 그 바닷가에 그 배에서 쓰는 어구상회가 참 많았어요. 뭐 그물도 팔고요. 또 이제 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파는 가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판에 부자 팝니다. 이렇게 써 있는 간판이 많은 거예요. 부자 팝니다.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혼자 궁금해했어요. 부자가 뭐야? 부자가 내가 아는 부자는 아버지 아들 또 하나 이제 돈 많은 사람 수준이 그 정도인데 부자를 판다니까 그렇진 않을 텐데 부자가 뭘까? 바닷가에서 뭐 쓰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영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첫 집회를 했습니다. 첫 집회를 한다고 강사 목사님도 오시고 또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사역자님들께서 통영교회에 모이셨어요. 둘러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역교회 사역자님들께서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심전도사, 예, 부자가 뭐야? 그분들도 보셨는가 봐요. 부자가 뭐야? 아마 당신들끼리 이제 막 부자가 뭘 거다, 뭘 거다, 뭘 거다 하다가 도저히 해답이 안 나니까 통영 사람한테 묻자 해가지고 저한테 부자가 뭐야 하고 이제 물으신 거예요. 내가 모른다 하기 싫더라고요.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부자가 뭐였을까 하고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이 머리 회전이 이제 막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탁 떠오른 게 뭐였느냐면은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 시간에 아시는 분은 부자를 누르세요. 삐 하는 그게 이제 딱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부자는 아닐 테고 그러면 그와 비슷한 거 하고 막 금방 딱 연결되는 게 아,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뿡 아, 그게 부자인가 보다.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부자라는 거는요, 일종의 그 배에서 자동차로 치면 클락션 같은 건데요. 붕,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 역시 통영 사람한테 물으니까 해답이 난다 하면서 부자, 붕, 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셨어요. 집회가 마쳐졌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난 뒤에 또 길을 지나가다가 부자 팝니다 간판을 보고는 맞을 거야 하고 이제 뿡 그거야 하고는 들어가서 물었어요. 저 주인 아저씨 여기 부자 팝니다 해놨는데 부자가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아가 밖에 그 걸어놓은 그게 다 부자요 그러는 거예요. 밖에 뭐예요? 하고 보니까 바깥에 그 통영에는 양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동그랗고 하얀 물 위에 떠 있게 하는 그거 있죠? 그거 그게 부자인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제가 정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은 부자하면 붕. 지금도 아마 그 이후로 확인을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부자가 뭔지를 몰랐는데 확실히 알아보면 물어보면 부자가 뭡니다 하고 이야기를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내 생각에 있는 부자를 설명을 했어요.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무리 믿어도 마음에서 그런가? 진짠가? 이 소리가 이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애매한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자,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건데 애매한 것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고 애매한 것에다가 내 가정을 맡기고 애매한 것에다가 내 생명을 내 영원한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애를 써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나중에 또 실망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안동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이제 부인회를 하다가 날이 너무너무 좋을 때에는 이 안에서 부인회하기가 좀 그래요.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뭐 냇가도 있고 공원도 좋고 그래서 한 번은 아침 일찍 제 아내에게 여보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부인회를 도시락 싸와서 밖에 나가서 하자 훨씬 좋겠어. 그래 갑자기 연락을 이제 쫙 해가지고 아침에 부인회를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차를 한 두 대 준비해서 모이는 대로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쭉 가는데 뒤에 자매님들이 이제 뭐 서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고 자매님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젊은 애기 엄마 자매님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들은 막 열심히 교제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룸미러로 보니까 막 한 사람은 엄청 고민하고 있고 자매님들은 눈 크게 뜨고 막 교제해주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교제를 저렇게 신중하게 하는가 하고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자매님들 내가 그 애기 젖병을 가스레인지에다가 얹어놓았는데 소독한다고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그게 애매하다 그러더라고요. 껐는지 안 껐는지 분명히 킨 기억은 나는데 끈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지금 기분 좋게 이제 그 냇가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불을 안 껐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아주 신중하게 교제를 해주시더라고요. 끈 줄로 믿어! 믿어! 그러더라고요. 끈 줄로 믿어! 자매가 계속 이제 끈 줄로 믿어야죠 하니까 안 믿어지면 끈 줄로 여겨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엄청 괴로워하면서 끈 줄로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확실히 마음 열고 살더라고요 자매가.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차를 딱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어이 자매 그 불 껐어 안 껐어? 그러니까 끈 줄로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믿음이 중요하죠. 저는 목사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이게 아니고 확실히 껐어요 안 껐어요 하니까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런 상태에서 오늘 부인회를 하러 간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 시간 내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응, 그 생각하지요. 또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자매님들 뭐 이렇게 숙도 캐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 가실 때 네, 무슨 생각 하겠어요? 안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약간 시간은 지체가 되지만 갔다 오면 되니까. 자매님들이 막 확실히 믿으라니까 하고 막 이래서 안 믿어. 그래 차를 돌려가지고 아파트로 가서 아파트 그 동 앞에 딱 세워주니까 자매님이 막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예요. 막 4층을 팍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내려오더니 막 헉헉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가니까 불을 끈 게 아니고 살짝 줄여놔가지고 물이 다 졸아가지고 그릇이 하얗게 질려있더래요. 그러면서 다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다 가면서 그래 이제 자매님이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이제 끈 건 믿지요? 하니까 너무 편안하게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사실 믿음은 너무 평안하고 쉬운 거거든요. 목사님께서 믿음 쉽다 하세요 어렵다고 하세요? 쉽다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쉽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막 갈등하는 분들 좀 있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엄청 갈등하시는 것 같은데 자, 마음에서 목사님이 믿음이 쉽다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이제 막 의아해하는 분들이 저도 사실 오랫동안 의아해했었거든요. 왜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애매한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 믿음 자체에 힘이 들어가고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이제 어려웠던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아,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는 거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죠. 왜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였잖아요. 신앙생활도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 구원받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지난 여름, 바로 이맘때 지난 여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얼마 안 된 1년 전 얘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작년이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프리카 월드 캠프를 하는데 케냐를 거쳐서 탄자니아, 말라위 동부아프리카 월드 캠프를 다녀오라는 말씀을 듣고 한국에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이제 출발을 하면서 올드 캠프도 참 좋지만 마지막 말라위 캠프가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딸이 말라위에 벌써 단기 선교사로 말라위에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캠프도 참 좋지만 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이제 그 기쁨이 제 마음에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탄자니아 캠프가 다 마쳐지기 전에 제가 말라위로 이동을 저 혼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한국에서 캠프를 출발할 때 바로 공항에 도착할 때쯤 됐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신목사 말라위 가지? 예, 갑니다. 이래 거쳐가지고 말라위 캠프를 다녀오게 돼 있습니다. 자네,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말라위 대통령에게 드려야 될 선물이 하나 있어. 물건이 있는데 박 목사님과 말라위 대통령께서 면담하실 때 그때 전해줘야 될 자그마한 기념품인데 자네가 좀 말라위까지 가지고 가주게. 아, 예, 알겠습니다. 공항에서 그 물건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캠프를 계속해서 참석하고 말라위까지 이제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대통령께 드려야 할 이제 물건이었어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출발을 해서 나이로비 공항 케냐죠. 케냐를 경유해서 비행기를 갈아타서 말라위 릴롱게로 가야 되는데 시간은 넉넉했었어요. 나이로비 공항에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뭐 책도 보고 글도 쓰고 뭐 이런다고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시간을 제가 비행기 그 출발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비행기 시간을 이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출발 시간을. 그래 게이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여유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내가 비행기표를 다시 한번 시간을 확인해보자고 확인을 해보니까 세상에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막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게이트로 이제 막 가방하고 그 짐하고 들고 이제 쫓아 들어가려고 탁 섰어요. 근데 얼굴이 까만 이제 그 나이로비의 흑인 그 직원이 제 비행기표를 딱 보더니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이제 따졌죠.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탁 표를 보더니 이제 던져버리고 영어로 나에게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더라고요. 영어로 막 나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영어가 이제 조금 이렇게 단어 몇 개 외에는 길게 붙여놓으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들어보니까 이제 시간이 당신이 너무 늦었다. 이 비행기 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원에게 이제 막 사정을 냈죠. 아주 유창한 영어로 Help me please. 뭔가 더 말을 해야 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이제 도와달라고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은 저에게 빨리 케냐항공 오피스로 가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막 그 선물을 들고 막 그 공항 그 사무실을 향해 뛰었습니다. 저도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왜 이제 왔느냐고. 그래 또 이제 막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실수를 했다 하니까 전화를 몇 군데 막 해보더니 이 직원이 빨리 다시 게이트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게이트는 맨 끝에 있었거든요. 말라위 가는 비행기 게이트가. 다시 이제 또 이제 그 흑인들 사이로 가방을 들고 막 뛰어가지고 끝까지 와가지고 하면서 그 직원에게 내 딸이 말라위에 있는데 나는 오늘 반드시 말라위에 가야 된다. 제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승무원이 저더러 영어로 또 막 한참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해도 내가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지 하더니 나를 보래요. 자기가 딱딱 하더니 붕 그러더라고요. Oh no! No! Help me please! 하니까 붕 그러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어요. 뭐 몸으로 말을 하는데 떴대요. 갔대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제 사고 쳤다. 내일 오전에 대통령과 목사님의 면담이 약속이 돼 있는데 오늘 그 비행기 외에는 말라위에 가는 또 다른 비행기 표는 없는 거예요. 사고를 친 거예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별로 그 비행기 그 타는 그 게이트 앞에 있는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저지른 짓을 생각해보니까 막 너무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탄자니아에 전화를 했어요. 전용 선교사님에게.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알아봐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다른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그대로 거기에 남아 계세요. 그러면 케냐에서 누가 목사님을 데리러 나올 테니까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만 계시라. 딴 데 가지 뭐 그 앉아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을 앉아있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내가 왜 놓쳤지?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또 내 속에서 또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역시 도움이 안 돼. 너 캠프에 와가지고 너는 진짜 사고만 치는 인간이고 진짜 너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진짜 넌 안 돼. 너 때문에 이제 문제 생겼어. 생각은 좀 더 진행합니다. 그 다음 생각.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몇 발짝 더 진행하니까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 월드캠프가 없었다면 내가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좀 더 생각이 진행이 됩니다. 월드캠프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이거. 월드캠프만 안 했으면 내가 실수 비행기 놓칠 일도 없고 사고 칠 일도 없는데 월드캠프 누가 하자 그랬어 하면서 여러분 교도소에 가가지고요 그 재소자들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죄를 지은 그런 분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안동에서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 중에 보면 살인을 하거나 큰 강도짓을 저질러 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세상이 원망스럽다 하고 부모 원망하다가 누구 원망하다가 원망할 대상이 없으면 이 세상 전체를 원망하고 이렇게 나를 만든 세상이 잘못됐다 하면서 그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야 이분들은 정서적으로 삐뚤어졌고 정신 상태가 잘못됐구나 제가 그렇게 늘 판단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놓치고 난 다음에 왜 비행기를 놓쳤을까 하고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월드캠프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월드캠프가 없었으면 내가 비행기 놓칠 일도 없고 또 이거 사고 칠 일도 없고 나하고 그분들하고 수준이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한 3시간 그렇게 이제 앉아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등을 툭툭 치는 거예요. 보니까 케냐교회 김요한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애 잡수셨죠. 자기가 알아봤는데 말라이 가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로 갔다가 내일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김요한 전도사님을 쳐다보면서 나 안 가 그랬어요. 내가 이 짓을 해놓고 어딜 가. 나 안 가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말고요 목사님. 여기 있는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내일 이 시간인데 갔다가 오시죠. 나 못 가. 못 간다 그랬어요. 그 세 번째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아주 묘한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 25, 6년 전에 그 김요한 전도사님은 제가 청년으로 있는 교회에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때 3살쯤 됐어요. 그러면 요한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찌야 아찌야 깎아사주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요한이죠. 손을 딱 잡고 가게방에를 가요. 근데 그 가게방에 가면 이제 비싼 과자가 이쪽에 쫙 있고 이쪽에는 싼 과자가 있어요. 뭐 5원짜리 10원짜리 풍선껌 사탕 하나. 그러면 제가 비싼 과자 쪽을 딱 가리고 싼 과자 쪽을 걔를 딱 집중 골라 그래요. 그러면 요한이가 안 골라요. 왜? 얘는 이 가게에 비싸고 맛있는 과자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요한이는 그 중에 안 골라요. 이러고 있어요. 저쪽을 가리켜요. 그럼 내가 안 돼! 골라! 그러면 골라! 그러면 안 골라요. 집에 가! 그러면 안 가! 그래요. 집에 가! 그러면 안 가! 그래요. 집에 가! 안 가! 그러다가 이제 겨우 풍선껌 하나 이제 미겨가지고 데리고 나오거든요. 25년 정도가 흘렀어요. 한 오래 살고 볼 일일세? 그 요한이가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저더러 갑시다. 나 안 가! 갑시다. 나 못 가. 그러지 말고 가요. 세 번 딱 그러는데 25년 전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짓을 저질러 놓고 또 네가 남의 말 안 듣고 그럴래? 갈게. 그거 따라갔어요. 그래 이제 뭐 완전 막 죄인 돼가지고 따라가는데 이제 그 봉고차를 타고 공항을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도사님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그 전도사님 어딥니까? 나이로비 공항인데요. 아, 너무 잘 됐네. 왜요? 지금 목사님께서 잠비아에서 이제 그 장로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빨리 잠비아로 들어오시면 내일 경비행기 타고 말라이에 대통령 면담하러 같이 갑시다. 오늘 밤에 잠비아로 빨리 오세요. 그래, 잠비아 가는 비행기 표를 빨리 사라는 거죠. 그래, 제가 이제 그 표를 이제 사서 드렸어요. 물론 돈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래, 이제 그 표를 사서 같이 이제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표를 탁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내 손을 딱 붙잡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그 순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설명을 다 할 순 없지만 아닙니다. 장로님이 감사합니다. 이 물건 좀 가져다 주세요. 하고 물건을 맡겨놨거든요. 저는 제가 그날 나이로비 공항에 앉아서 있었던 그 참담한 그 당시의 제 모습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음속에서 이게 뭐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짓을 저질렀지,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나는 뭐 문제만 일으키는 녀석이구나, 쓸모없는 인간이야,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의 평안이 다 깨져버리고, 막 이 월드캠프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이거 안 했으면은 이런 일도 없잖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자책, 그리고 막 후회, 그리고 원망, 이런 것으로 막 제가 어두움 속에 확 갇혀 있었던 그 나이로비 공항에서의 제 모습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쩌면 그 모습은 그 당시 그 몇 시간 만에 내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이 교회 안에, 학생 때 구원받고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평안이 넘치고 있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있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이나 평안과 상관없이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또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정죄 속에, 어려움 속에 내 마음이 따로 갇혀서 지낼 때가 참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거든요. 시간이 지난 뒤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로비 공항에 앉아가지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정죄하던 그 모습, 내가 과연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날 바로 몇 시간 뒤에 오후에 나이로비 교회로 제가 돌아가가지고 그 짐을 그 장로님에게 탁 맡겨놓고 오후 내내 나이로비 형제님들하고 막 배구하고 농구하고 막 같이 막 웃고, 막 말은 안 통하지만 엄청 재미있었어요. 그래 막 웃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말씀 전하라고 또 이렇게 은혜도 입혀주셔서 나이로비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날 제가 말라이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저는 그 나이로비 공항에서 이 캠프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하고 제가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작년 아프리카 월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 영부인을 구원하셨고, 잘 아시죠? 또 가나의 대통령을 구원해 주셨고, 그 이후에 우간다 영부인, 그리고 또 탄자니아 총리, 그 외에 참 많은 청소년부 장차관, 그리고 수천 명의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캠프였거든요. 자, 그런 캠프 속에 있으면서도 저는 제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 앞에 있는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는 어려워하고, 이 캠프 이거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캠프 때문에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나, 제 생각하는 수준이,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것밖에 되지를 않았었던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리고 이 교회에서 보면, 이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너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주목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내 자신만 탁 주목하고 있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 지낼 때가 참 많았거든요. 이와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두시고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이 말씀해 보면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배가 항구 안에 들어와도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배가 이렇게 흔들리죠. 또 먼 바다에 떠 있는 이렇게 큰 배들도 바람이 많이 불거나 파도가 많이 치면 배가 흔들려요. 그러나 아주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그 배를 탁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다. 이 소망은 어디서 비롯됐느냐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왜? 그분은 약속하셨고 거기에다가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맹세, 이 약속과 맹세,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약속했지만 경우에 따라 내 약속은 바뀔 수 있어 그랬다면 이게 영혼의 닻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나 때로는 못 도와줄 수도 있어, 그런다면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사실 약속만 해도 그 약속은 완벽한 거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까지 배려하시면서 내가 보증까지 할게, 보증까지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 약속에다가 그리고 보증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뜻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해줄게 한 다음에 아, 미안해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했어 그런 거 참 많죠. 예,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다가 하나님은 보증을 하신 거예요. 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닻으로 보증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애매한 것을, 분명치 않은 것을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내내 괴로워해야 될 거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될 거고 고행을 해야 될 거고 번민 속에 살아야 될 거예요. 분명치 않은 것을 열심히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는 당신의 보증으로 인쳐버린 거구나. 그러면 흔들리는 거는 내 자신이고 변하는 거는 내 마음이지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변하거나 당신의 약속을 이런저런 핑계로 변개시키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이 아 이게 사단이 치는 장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여러분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사람들의 믿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폐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 너희가 나를 잘 안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약속 이거 다 폐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약속을 바꾸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해진다고요? 안 폐해진다고요?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시작.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위가 온전한지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런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믿음인데 우리는 내 자신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믿고 내 생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 자신도 믿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믿음에 서지 못하고 생각과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과 내 자신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아. 그분의 약속은 당신의 보증으로 인쳐진 거야. 하나님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을 이렇게 강원도 강릉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군 생활을 저는 참 잘하고 싶었는데 막상 군대에 가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실수했던 걸 다 뭐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다 지나갈 때마다 나를 비웃을까봐 말을 다는 안 하고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아주 이제 그 신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고참 하나가 이제 휴가를 가는 바람에 부사수라고 하는 역할을 저는 전투경찰을 제대했습니다. 부사수라는 역할을 제게 맡기더라고요. 뭐 신참이지만 너는 등치가 있으니까 부사수를 해라. 부사수 역할이 뭐냐면 데모 중에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탄주머니를 하나 차고 왕고참이 뒤에서 이제 탄을 쏩니다. 그럼 날아오는 모든 돌을 이 부사수는 막아야 돼요. 돌을 막 탁 막고 몸으로도 막고 하이바로도 막아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통과해가지고 고참의 몸에 기스가 나면 내무반에 가가지고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장에서 다 막아야 내무반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더러 너는 등치가 크니까 등치로 몸으로 막아. 알았지? 이제 저에게 부사수를 맡겼어요. 그래 이제 그 상황이 터져가지고 데모를 이제 한참 하는데 탄주머니에 있는 탄을 제가 하나 꺼내가지고 고참에게 주었어요. 금방이라도 상황이 터질 것처럼 막 진행이 되다가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이제 데모대가 다 해산이 되면서 데모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 다시 탄을 제가 받아가지고 탄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안전핀이 제거됐던 그 탄에다가 다시 내가 안전핀을 꼽았는데 안전핀의 탄성이 이제 죽어버려가지고 쫙 펴져야 되는데 그냥 꼽힌 채로 그냥 달려만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탄주머니에다 탄을 집어넣고 이제 의자 밑에 쑤셔박아 넣어놨어요. 그날 잠을 자는데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 핀이 빠지면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생각해서 가서 피면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쫄병 때는. 그래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데모를 한다고 비가 이렇게 아까 오전처럼 막 내리던 날이었는데 차 안에서 대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한참 대기하면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어디선가 간식 타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반사적으로 일어나면서 방패를 탁 빵 타러 나가면서 제 발밑에 있던 탄주머니를 제가 워커발로 탁 걷어차고 저는 문 바깥으로 얼른 나갔어요. 제가 문 바깥으로 얼른 나가고는 한 2초쯤 지난 뒤에 하더니 연기가 모락모락 차 안에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고참들이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나오면서 누구야? 어느 놈이야? 하고 나오는데 저는 아까 찬 게 조금 좀 거슬렸거든요. 나와가 빵을 타면서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하고 빵을 타고 있는데 내 탄주머니를 하얗게 탄이 뒤집어 쓰여져 있는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이거 누구 거야? 하는데 옆에서 심재윤이 거라 그러더라고요. 왕고참이 그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7시까지 점호 준비하고 집 앞에 있어. 다 그러더라고요. 9시에 점호했거든요. 그럼 7시에 점호 준비 마치고 2시간 동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2시간 동안 이제 군대 말로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기습 받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심했거든요. 반 죽었어요. 그래 이제 막 7시까지 집합하라는 말을 듣고 우리 소대에 있는 고참들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죽었다 싶으니까 가면서 한 대 집았고 지나가다가 조인트 까고 워커 닦으러 갔더니 워커 닦는 그 쫄병 중에 고참이 그래 너는 워커 닦을 생각하지 말고 워커소를 옆으로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머리를 심고 깊이 묵상해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 이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워커솔에다가 머리 얹어놓고 뒷짐지고 거기 늘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질 날 때마다 한 번씩 걷어차더라고요. 신경질 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점호 준비를 탁 맞춰놓고 그 침상에 2층 침상이었는데 소대가 탁 집합했어요. 왕고참이 빨간 조교모자 탁 쓰고 네모반에 탁 서가지고 왕고 이제 밑에 있는 고참이 충성 이 소대 집합 끝. 손을 탁 올리니까 담배 탁 꼽아드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담배 탁 꽂아주고 그리고 이제 재떨이 들고 이제 하나가 따라다니고 담배를 한 모금 쫙 피던 이 고참이 뭐라 하냐면 차에서 체류탄을 까야 그러더냐 하는 말이 내 제대 한 달 남겨놨는데 차에서 체류탄 깐 놈은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저도 속으로 그랬죠. 나도 처음인데 그랬죠. 그러더니 막 기가 막힌다는 듯이 하더니 너희들 다 오늘 막 박살 나야 된다 하면서 그럼 이제 기수별로 이제 때리고 나가고 때리고 나가고 때리고 나가요. 근데 이제 이 왕고참이 한참 번민하고 막 몹시 괴로워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소대에 차에서 체류탄이 까졌다는 이런 소문이 다른 소대로 퍼지면 이거는 개인의 망신이 아니고 소대의 망신이고 이거는 더 나아가 우리 부대의 망신이다.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아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왕고참이 뭐라 하냐면 이 엄청난 이 사실 우리 부대가 육군이 아니고 전경인 게 감사하다. 육군 같았으면 오늘 다 죽었다. 수류탄 깐 거다 이거는. 듣고 보니까 우리 부자가 존경인 게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참이 뭐라 그러냐면은, 막 오늘 있었던 이 엄청난 이 사건, 최루탄을 차에서 깐 이 일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내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데, 내가 오늘 이 일 없었던 걸로 오늘 딱 할 테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시간 이후로는 입 밖에 꺼내지 말고 이 일을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리자. 우와, 멋있더라고 그거 참. 그러면서 이제 딱 해산 하고 막 그 얼어붙은 네모반이 막 동시에 막 푸듯해지고 온화해지고 막 웃음꽃이 피고 막 고참들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은혜 입었다 오늘. 야, 너 기도했어? 야, 너 진짜 오늘 은혜 입었다. 너 기도 많이 했구나. 내가 근데 진짜 은혜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부로 저한테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별명이 뭐냐면 심고문관. 군대에서 고문관은 이제 군대말로 이제 이 고문관은 아주 멍청하고 이제 참 멍청한 인간을 고문관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때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제 별명은 심고문관. 고문관이었고, 차에서 체르탄 깐 놈,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저기 뭐야 흉장 잊어버린 놈, 그리고 휴가 나갔다가 비 온다고 하루 늦게 온 놈 해가지고. 웃지 마세요. 수양간에 그 솔밭에 비가 많이 와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래가 하루 늦게 갔어요. 비와가 놀다 간 게 아니고 그래 하루 늦게 갔어요. 그래 그날 이제 하루 늦게 갔더니 부대원들이 막 완전 군장하고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야, 훈련 빡셀 때 내가 휴가 잘 갔다 왔다 그랬더니, 막 저는 이제 막 아 고생했다 하고 들어가는데 막 다 나를 쳐다보면서 막 이러고 싶어. 알고 보니까 그 단체 기합의 이유가 휴가 갔다가 비 온다고 미기자들을 인해서 생긴 특별훈련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고를, 하여튼 오늘은 비행기도 놓쳤고 막 체르탄도 깠고 오늘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짓을 저지르고 그런 실수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어김없이 사단은 내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복음 전한다고 이제 넌 끝났어. 너같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차에서 체르탄 깐 녀석이 복음 전한다고 누가 네 이야기 들어주겠어? 넌 이제 너는 복음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널 돕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소리는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내 체질에 맞는 이야기였어요. 맞아, 진짜 그래. 이거는 두 번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막 제 마음에 깊숙이 확 와닿았어요. 진짜 그래, 난 안 돼. 나 안 돼. 여러분, 근데 참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방금 읽어드렸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자, 너희의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일 안 하시겠지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는 복을 안 베풀어 주시겠죠. 내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인간이고 내가 이렇게 배운 게 없는 인간인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면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준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왜? 흔들리는 나를 잡아주는 분이 있고 넘어지는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부대에서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면 아무도 구원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봤어요. 이 교회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동료들에게 전하고 고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어느 부대에서 바보 초병 두 사람이 진짜 바보예요. 아마 나만큼이나 바보인 것 같은데 총을 들고 보초를 쏘다가 바보들 초병 둘이서 대화가 된 거예요. 한 바보가 이야기했어요. 야 이 바보야, 왜 바보야? 이 총 쏘면 나갈까? 바보는요 궁금한 게 생기면 안 돼요. 이 총 쏘면 나갈까? 글쎄. 그러자 한 바보가 한번 쏴봐 그랬어요. 응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쪽 바보가 똑바로 서봐 한번 쏴볼 테니까 하고 상대편 초병을 겨누었어요. 잠깐! 왜? 잘 쏴? 알았어. 여러분 총 쏠 때 한눈 감고 쏘죠? 한눈 감고 쏘죠? 왜 그런지 알아요? 둘 다 감으면 안 보이니까 하나만 감는 거예요. 하나 다 감고 하나 둘 잠깐! 아, 또 왜? 살살 쏴. 하나 둘 살살 쏘니까 총알이 살살 나가죠. 분명히 살살 쏘았는데 총알이 퐁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보가 탁 맞더니 시끼 살살 쏘라니까 그러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총을 살살 쏜다고 총알이 살살 나가요? 여러분 이 전등불 이거 할머니가 켜도 켜지죠? 예,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불을 탁 꺼도 꺼져요. 맞죠? 제가 이 불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제가 이 예배 준비를 맡았어요. 밤인데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막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이었어요. 팬을 돌리고 찬송 시간에 제가 예배 준비했기 때문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목사님 말씀이 시작이 되면 이제 팬을 이제 끄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팬을 소리가 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제가 막 뛰어댕기다가 이제 목사님이 탁 올라오셔가지고 팬을 끈다는 게 그만 말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 말해야 되겠네. 내가 그날 근데 박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어떤 게 팬 스위치지 하고 하다가 이걸 거야 하고는 탁 내렸는데 동시에 불과 마이크가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내 정신줄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탁 올렸더니 불이 켜지고 마이크가 켜지는데 그날 모든 사역자님들과 박 목사님께서는 천둥 벼락 때문인 줄로 아셨다 그러더라고요. 천둥 벼락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딱 세 분에게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마이크와 천둥불이 꺼진 이유는 다 나 때문입니다. 아, 천둥 때문이 아니었어? 그게 아니고요. 내가요 팬인 줄 알았는데 끄고 보니까 이 콘센트였어요. 딱 세 분에게만 얘기했는데 확실히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예요. 하루 만에 모든 분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루 만에 딱 옆에서는 아무한테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얘가 껐대. 또 그 사람은 너만 알고 있어. 누가 확실히 우리 교회는 마음 열고 뭐든지 감추는 것이 없는 교회예요. 그 이후로 지금은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탁 캡을 씌워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못 만지게 캡을 씌워놨어요. 또 이제 그 짓 할까봐. 제 딸아이가 한 번은 링컨에 있을 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 공중전화죠. 링컨에는 휴대폰도 없고 하니까 아빠 갑자기 어 그래 왜 갑자기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믿음 있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딱 질문을 받으니까 아, 믿음? 믿음이라는 건 있으면 좋은 건데 믿음은 참 좋은 거야. 믿음은 꼭 가져야 되고 아빠 그런 쓸데없는 하지 말고 아빠 믿음 있어 없어?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믿음은 참 좋은 건데 믿음은 믿음의 조상으로는 아빠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빠 믿음 있어 없어? 몰라 내가 그랬어요. 아,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얘가 이제 링컨에 있다가 보니까 아빠보다 더 신령해요. 아빠보다 더 신령한 말을 해요. 그래 자기가 이래 링컨에 있으면서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봤는가 봐. 그러더니 아빠가 갑자기 걱정이 됐어. 그래 전화를 했어요. 아빠 믿음 있어 없어? 근데 아빠가 자꾸 헷갈리는 얘기 하니까 얘가 막 울먹울먹 하면서 아빠 믿음 없으면 고생해. 아빠 믿음 없으면 고생해. 그러면서 저한테 교제해 주기를 믿음이 없어도 믿음으로 믿음 있다고 말해!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 믿음 있다고 말해! 그래 제가 그 말에 아멘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멘! 아빠 믿음 있어? 그러니까 명심해! 그러더라고요. 참 교회가 좋죠.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62편 2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자신을 설명하기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장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나는 블레셋과 싸워 승승장구했던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 다윗은 나 같은 인간, 나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다윗 역시 이 말씀 속에 보면 한없이 한없이 연약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마음을 그는 감지하고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다윗은 넘어지는 담 같은 존재고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인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뭡니까?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울타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는 담 같은 인간이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애매한 상태에서 막연한 것을 내가 잘 믿으려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신앙 착각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갈등해야 됐었었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불신 속에 잡힐 때가 참 많았다는 거거든요. 애매하고 분명치 않은 것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인간 같은 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 나지만 이런 나를 감싸는 산성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나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없어요. 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이지만 흔들리는 울타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